이사야 46번 메시지 여호와의 종.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은 백성의 언약이며 열방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이실 뿐 아니라 빛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빛은 열방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고 그분을 빛으로 누릴 완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법에 따른 의의 문제입니다. 모든 언약은 어느 정도 법적입니다. 언약은 사실 일종의 법적 조약입니다. 그것은 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만일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은 또한 의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말은 구원을 위한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전기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을 묶으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과 위치를 줍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안으로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로써 법이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요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 구주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죽으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칭의와 제사함이나 구원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성취하셨으며 따라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입장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에 나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애걸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했다고 후회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생각을 바꾸신다면 나의 구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뿐 아니라 의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 구주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칭의와 제사함과 구원은 모두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피이며 그분의 피는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과 허물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상징은 피입니다. 피는 그곳으로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 칭의, 죄사함, 구원은 모두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언약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언약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을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을 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구입의 증거로서 우리에게는 소유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서는 조약, 언약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언약계였고 이 언약의 보증은 소유권 증서입니다. 우리의 구매는 언약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소유권 증서, 그 언약이 그 집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소유권 증서는 그 언약이며 그 언약이 곧 그 집입니다. 이사야는 42장 6절과 49장 8절에서 두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언약되었고 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나의 소유권 증서가 나의 집과 동등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축복, 은혜, 실제, 풍성과 동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이루실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또한 유증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합당한 언약은 결국 유언이 됩니다. 언약을 제정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가 죽은 후 언약은 유증이 됩니다. 유증은 오늘날의 용어로 유언입니다.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10,000,000와 20채의 집과 15척의 상선을 받도록 유언했다면 당신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백 가지의 유산으로 가득한 유언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하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들은 나에게 유증으로 언약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손안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신약 안에 수백 가지 유산들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경이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유증, 참된 유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권 증서이시며 이 소유권 증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내주하는 최종 완성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유종이신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속되고 구원받았음을 아는데 이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언약은 유증,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은 공허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언약이시며 이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한 영 되셨습니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언은 사랑이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법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에 달려있고 법은 의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법적인 언약으로 주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칭의,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된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약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사실상 언약이십니다. 그분의 근원, 그분의 신성 안에 있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시며 열방에 비치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근원, 기원을 갖고 계십니다. 이 근원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격, 그분의 하나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과거로부터 하나님이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장래에도 하나님이실 것이므로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본은 그분의 신격,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은 그분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본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군원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군원은 그분의 신성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군원, 그들의 출신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인간으로서 우리의 군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는 우리의 군원이 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호와께 선택되심.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선택되셨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선택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출되고 선택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도록 태에서부터 여호와에 의해 형성됨.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종이 되도록 태에서부터 여호와에 의해 형성되셨습니다. 무엇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올려놓는 단은 두 가지 요소, 강철과 플라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으로 예수를 형성하셨습니까? 이사야 4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예수를 창조하지 않고 형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지만 형성하는 것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형성하셨다고 말하며 그분은 사람 속의 영을 그분의 호흡으로 형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호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샤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하는 잠언 20장 27절의 영에 대한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분의 인성으로 적셔지고 함께 연합된 신성으로 그분의 종이 되도록 태 안에서 형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분이 그분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의 안에서 부르심 받음. 그분은 여호와에 의해 의 안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면과 모든 길과 모든 방향과 모든 측면에서 예수께 행해진 여호와의 부르심이 옳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관 훈련 안에 있는 모든 훈련생들은 의 안에서 훈련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훈련생들 중 한 명이 대학에서 2년 반 동안만 공부하고 지원서 양식에는 4년을 마쳤다고 기재했다 합시다. 이것은 그가 훈련에 받아들여진 것이 의롭지 않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은 내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훔쳤다면 이것을 불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수의 순수한 선지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는 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분을 붙잡으심. 그리스도는 부르심 받으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분을 붙잡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신 분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붙잡는 분은 여호와이시며 붙잡힌 자는 예수이십니다. 여호와에 의해 들어 올려지심. 그분은 또한 여호와에 의해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우리는 붙잡는 것과 들어 올려진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를 들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도록 누군가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심. 그리스도는 또한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작은 단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여호와께서 예수를 도우신 것은 그분께서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스스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보호되심. 그분은 여호와에 의해 보호되셨습니다. 보호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마음에 기뻐하심. 여호와는 그를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 위에 두심. 여호와는 그분의 영을 그 위에 두셨습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예수 위에 두신 것은 그분 자신을 예수께 주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심. 그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며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지만 그분은 열왕에게 존경을 받으며 방백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관원들은 의심할 바 없이 로마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학대한 관원들이었고 예수는 그들에게 복종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가혹한 학대였습니다. 비록 그분이 관원들에게 학대를 받고 그들에게 복종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열왕에게 존경을 받으며 방백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부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왕이 그분을 존경했으며 많은 방백들이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인 열왕과 방백들에 의해서도 존경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화되심.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하나님에 의해 강화되셨습니다. 그분의 자격, 그분의 인성 안에 있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분의 자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격에 있어서 그분은 인성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자격에 있어서 이사야는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식물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한 갈대와 아마로 예표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징하는데 식물의 생명과 그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몰약이시오, 육계이시오, 창포이시며 계피이십니다. 그분의 자격은 그분의 신성에 있지 않고 그분의 인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보십시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함.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셨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한 것은 일종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죄받고 꾸짖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조용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승리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함. 이사야 42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피리를 만들곤 하였습니다. 갈대가 상하면 그들은 갈대를 꺾어버렸는데 상한 갈대는 합당한 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백성 중 얼마는 음악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으나 주님은 이러한 상한 갈대들을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애롭고 동정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기름을 태우기 위해 아마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타는 횃불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횃불 안에 있는 아마신지가 적당치 않고 연기를 내면 곧 꺼지게 되고 사람들은 곧 그것을 끄고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백성 중 얼마는 비추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연기나는 아마심지와 같지만 주님은 이러한 연기나는 아마심지들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를 이루기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함. 주님 자신은 세상의 공의를 이루기까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어근은 꺼져가다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꺼지지 않는 아마심지로 만들어진 횃불이셨음을 의미합니다. 꺼져가는 것은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결코 꺼져가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는 것은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위임을 성취하시기까지 결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심판의 결과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대치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그 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임은 온 땅에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세워지는 것이 맞춰질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의는 심판을 통과한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공의가 행사됨이 없이도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끌려갈 때 판사는 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공의는 심판을 통과한 의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회복력 42장 1절은 그가 열방의 심판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은 그가 진리 안에서 심판을 베풀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4절은 그가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구절에서 심판과 공의는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공의는 심판 아래 있는 의입니다. 의가 심판받을 때 그것은 공의가 됩니다. 공의는 의에 대한 심판의 판결입니다. 내게 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번도 심판받지 않았다면 나는 공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심판받은 후에라야 그 심판의 결과로 공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공의는 구원과 동등합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의의 심판의 판결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법의 성취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법을 이행하지 않은 어떤 항목이 있다면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행동이 법의 각 부분을 이행한다면 당신은 의롭습니다. 만일 이것이 심판을 통과한다면 당신의 의는 당신의 공의가 되고 당신의 공의는 당신의 구원이 됩니다. 이러한 공의가 없다면 당신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땅에 공의가 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는 의로운 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입니다. 이 공의의 선언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매우 법적이며 공의롭습니다. 50여 년 전에 나는 중국에서 많은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중국인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몇몇이 나에게 당신의 말은 내가 은행 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며 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은행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공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들 중국인들에게 논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은행 강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은행 강도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강도는 구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 구주가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구주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은행에서 훔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제 판사는 강도를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일 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서의 심판으로 산출된 판결에 의해 선포된 공의이기도 합니다. 나의 설명은 이러한 논리적인 중국인들을 상당히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기에 자격이 있고 그들의 모든 빚을 갚기에 자격이 있는 분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공의로우며 이 용서함은 일종의 공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이 갚아졌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는 어떤 공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공의가 용서함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 또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산출된 이러한 종류의 공의입니다. 그의 위임.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위임에 왔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심. 그리스도의 위임은 먼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모든 지파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몰락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쇠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낮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모이도록 야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함. 그리스도는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모이도록 야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야곱은 소극적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을 일컫는 적극적인 이름입니다. 야곱은 탈취자였지만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어느 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까지 그분을 보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넓적다리를 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하나님의 변화된 왕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야곱을 일으켜 세우셨고 야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믿는 이들,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러한 두 항목, 곧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주 경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일입니까? 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약이 되셨습니다. 언약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언약은 보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기업이심을 보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그 영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에 대한 담보이심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인으로서 우리에게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인치심 후에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졌음을 보증하는 담보로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죄인일 뿐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소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인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또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보증이시며 그 영은 담보이십니다. 법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극도로 범죄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룬 것은 공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고 구속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로서 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의로운 위치, 법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의이시며 하나님께서 거룩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며 하나님께서 강함이시며 하나님께서 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신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리라는 보증이요 담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거나 그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언약을 세울 만한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피는 언약을 제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분 자신은 주님의 상의 잔이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께로 되돌리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실상 새 언약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유증과 중재자와 새 언약을 집행하시기 위해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이심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천만 달러와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 돈에 대한 보증서를 갖고 있으며 또 그 재산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언이 이러한 합법적인 문서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유언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합법적인 문서들이 유언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유증, 유언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서 성경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실제로서 그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언약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신약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의 실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신약의 실제이시며 그분 자신께서 언약이십니다. 신격의 부유함의 체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실제이십니다. 그 땅을 회복하심. 그러한 언약으로서 그분은 그 땅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었으나 그리스도는 위임을 받고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열방에게 빛이 되심. 그리스도의 위임은 또한 열방에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비추시고 각 사람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시오 참빛이십니다. 이 빛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신성하고도 기이한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사망의 흑암, 사망의 영역,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하십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이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계시는 반면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새로운 발화를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계십니다. 언약은 기업을 위한 것이고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새로운 발화를 위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시며 발화시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그러한 언약과 그러한 빛으로 받도록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분인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영을 주셨으며 이로써 그들의 기업이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스가랴 12장 1절과 잠의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기업과 생명 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기, 그릇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최근까지 이사야 42장 5절이 왜 4절과 6절 사이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절과 6절은 우리가 받을 많은 풍성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풍성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에게 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위입니다. 진리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열방에게 공의를 베푸심.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위임은 또한 진리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열방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칭의를 위한 것이며 생명의 빛은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방면, 칭의의 방면과 생명 분배의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구원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와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두 가지 기본 인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의로운 행동, 곧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 대한 생명의 칭의였다고 말합니다. 칭의는 언약 안에 있으며 생명은 빛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생명을 위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칭의는 언약에 의한 것이며 생명은 빛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소경의 눈을 밝혀주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소경의 눈을 밝혀주는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사탄의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될 수 있게 하심. 그리스도의 위임의 마지막 항목은 죄인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에 관한 찰스 웨슬리의 찬송 중에 하나를 좋아합니다. 이 찬송 1절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의 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구주의 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찬송에서 웨슬리는 그가 지하 감옥과 감방과 어둠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생시키는 한 줄기 빛이 그의 속으로 비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탄의 어둠의 왕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해방되도록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방면, 곧 칭의를 위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방면과 생명을 위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방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와 실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도록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